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겨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해서 또 저주에 대한 선포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본문은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까다롭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러한 본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본문들은 될수 있으면 피해서 설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헤아려야 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또그 언약에 따른 이행 여부에 따른 결과를 28장이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그런 요약이자 마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정말 많은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록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추상적으로 쓴 것이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많은 그 저주의 목록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또 그에 따른 그 조건적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러한 저주의 결과를 말씀해 두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러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안 좋은 결과, 즉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해서 곧 저주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하면 진짜 죽고 그거 하면 정말 이러한 수많은 저주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겁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아이가 겁줘서 못하게 하려나 보다. 마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야 그럼 만지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그냥 약간 과장 섞여서 말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저주들이 다 임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저주들의 내용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리키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시는 그러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을 어떤 땅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다른 나라로 이방으로 던져버리시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4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뽑아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이것이 언약의 저주가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아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던 그 사람들의 계획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지 못하게 완전히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저주이고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러므로 죽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어도 안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추방돼서 그 임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저주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러므로 쫓겨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멀리 벗어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 그것을 언약의 저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방의 우상들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리고 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로 대체하는 것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고 바로 죄의 결과이고 저주의 결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복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7일째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이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겨서 그곳으로부터 완전 쫓겨나게 되면 남은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끝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6절, 67절, 68절 계속 이어지는 것 보면 사람에게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사실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땅이 정말로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죄인들과 악인들이 받게 될 그런 형벌이 무엇인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사실 너무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기를 좋아하고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저주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면도칼로 베면서 불에 태워버리면서 그것과 나는 상관없다 하는 것이 사실은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진중하게 받아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저주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세상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짐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이 언약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결과물들, 죄의 저주들, 죄의 심판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당하셨습니다.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으로의 면전에서 완전히 쫓김당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가 있었던 자리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도 그 언약에서 실패하였고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모두도 다 실패한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들, 그 저주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악들의 그 결과들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짊어지셨다.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언약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저주의 말씀들을 흘려듣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해하면서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놓인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께 다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